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살피겠습니다. 출애굽기 잠깐 보다가 금주에 대사로의 전서를 큐티하게 했는데 이 본문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주일날 같이 여러분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로의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리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대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카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카야에만 흘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너희에게 있는 것이 각 가정에 가셨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부활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오늘날 데살로니가는 갈기리아 반도 서쪽에 있는 오늘날의 살로니카만 걸프죠. 살로니카만인 터마만 위에 있고 초기부터 마게도니아의 주요 항구였고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로서 1차,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군사기지로 사용됐던 지역입니다. 이 도시는 상업중심지이기도 하며 또한 로마 제국의 큰 도로와 로마와 동방지역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간선도로도 있고 유력한 유대인 신분으로 포함한 헬라인과 로마인 등 타민족들이 혼합해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시 3주에 걸친 복음전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거기에 빌립보성에 도착해서 자주장사 누디아의 집에서 복음을 듣고 또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자유케 해주니까 그것을 해서 이슈가 돼서 옥에 갇히고 작고에서 찬송 가운데 옥문이 흔들리고 작고가 열리고 또 간수가 그것을 보고서 간수가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다가 그러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 간수를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서부터 시작된 유럽 전도가 이제 확산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바울을 괴롭힌 유대인들이 쫓겨가듯 그래 쫓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쫓겨서 대사령에 갔는데 대사령에 쫓아와서 또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 있지 못해서 3주 정도 있었는데 그리고서 이제 또 베레아로 옮겨갔고 베레아에서 아덴을 옮겨갔는데 그 3주 동안 쫓겨가면서 복음 전하는 내용들을 이들이 그 내용을 붙들고 그들이 다시금 교회를 태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대사령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의 4절 말씀이 대사령 교회의 태동이 거기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받아들였고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신앙과 또 사도들과 주를 본받는 신앙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을 뿐 아니라 이교도들에게 대한 적개심 속에서도 환난도 참고 믿음에 굳게 서서 역사했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들이 어떻게 믿음에 구하고 있는지를 듣고 바울은 안심하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더불어 그들에게 그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 사정을 듣고서 그들이 한 가지 주의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걸로 인해서 그들이 무의도식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살지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할 때 재림에 대해서 또 죽은 자에 대해서 자세히 일러주는 교리적인 모습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또 후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죠. 그 예를 들자면 그것이 부모의 은혜일 거고 또 받은 은혜 속에서 은혜 감는 심정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기억할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자녀가 출산하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가정에 이렇게 가든에 뭐 식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념비는 기억해야 할 것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고 또 역사적인 것으로 간직하게 합니다. 그 예가 바로 야곱은 기념비를 세우는데 적극적이었던 것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가로챈 뒤에 형이 자기를 해야 할 것을 두려워서 도망하면서 하란으로 가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쌓고 기념함을 통해서 그 사건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서 요단을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속에 있는 열두 돌을 취해서 그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고 다시 열두 돌을 취해서 요단 동쪽 길가에 있는데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후일에 그 기념비에 대해서 자손들이 묻거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같이 계셨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경배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사건들은 꼭 기억해야 할 그런 사건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 마음이 나뉘지 않고 주님 앞에 잘 섬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회상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봐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는 심령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본이 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되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었고 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귀감이 돼서 각자의 믿음이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이라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그것도 쉬지 않고 기억되는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3절 말씀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 주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8절 중반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3주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를 갖고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의 결과물을 갖고서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그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을 이루게 되면 교인은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목회자는 교회와 또 교인들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서로 주를 높이고 주를 증거하고 또 자랑이 되고 귀감이 되는 교회로 세워가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며 감사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훌륭한 신앙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우리도 본받아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교회 그렇게 잡았는데 박박 찌우고 다시 고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냥 심플하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바울이나 또 주변의 모든 자들이 기억될 만한 귀감스러운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자랑이고 또 드러나는 모습 중에 특징이 있다면은 교육자가 인정하는 교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인정해요? 물론 하나님도 인정했지만은 같이 모강했던 같이 힘썼던 교육자가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1절, 2절, 2절,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 무리를 내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서신의 어떤 앞에 보면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들을 생각할 때 내가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죠. 골로새 교회도 내가 너희를 볼 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이 보호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듣고 깨달은 날부터 잘하더라. 너무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쓰듯이 오늘 데살로니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감사가 쉬지 않고 기억할 것은 너희들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육자가 인정하면서 자랑하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교육자로 하여금 또 목회자로 하여금 감사하는 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목격하면서 우리 작은 그런 공동체고 또 성도들이지만 하나하나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 많아요.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신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볼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또 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거기 또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온전히 서가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강림할 때 거룩하고 흠없기를 원하면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뭐죠? 그들이 신앙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붙잡힘 받아서 열심히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랑하는 교인이었어요. 아까도 읽은 데살로니가서 2장 19, 20절이죠. 내가 너희를 말하면 이제 우리 개역성 옛날 성경 개역성경에서는 너희를 말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너희를 기억함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단어적 어원은 기억하다, 회상하다, 언급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육자들이지 다른 교육자들 만나든 또한 누구를 만나든 목회자가 그 삶 속에서 기억되어서 믿음의 행실들을 언급하고 자랑하는 교인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굴 통해서? 대상에게 성들 통해서. 그리고 6절, 7절 말씀 보니까 대상교회 성도의 특징들이 목회자가 자랑하는 교인인데 그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이. 이들은 사도들의 거룩하고 진실된 생활과 그들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본받아서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와 사도를 본받아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따르며 수반되는 온갖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피부적으로 겪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 이 당시 속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그리스도교를 전향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그냥 이 족구에서 이름을 파가 나가서 상종하지 마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교당할까봐 공동체 속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교로 그냥 전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그들이 침례받으면 한쪽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혀를 차면서 참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저 사람들 이제 어떡하나 응? 잡혀가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을 당할 텐데 어떡하나. 그런데 대사교회 성도들은 그 환란과 어려움과 위기를 주를 본받아서 그렇게 감내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복음의 확신과 능력으로 임했기 때문이고 그들은 또한 이 복음을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복음에 대한 확신적인 믿음과 또 담대함과 용기 있는 태도가 주변인들로 하여금 본이 되었고 복음 증거를 위한 그들의 열심과 적극적인 자세는 주의 말씀에 대한 헌신적 순종의 생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과 감동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믿는 사람이나 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귀감이 되었고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샘플, 교회의 귀감이 뭘까? 그러면 물론 예루살렘교회, 초대 예루살렘교회 했던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43절 어떤 그런 귀감의 모습이 있겠지만 대산교회의 모습이 귀감되는 그런 본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바울 역시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들도 본받고 범세 모범을 보임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으러 행하는 그런 산 믿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칭찬하고 기억하는 대산교회의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누구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예요. 오늘 선데이스쿨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과 신뢰가 있다면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죠?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하는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냐?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그 들음은 다른 소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하면서 이는 당연한 것으로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자 바울사도에 또 감사가 나오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사람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들이 동일하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의 결과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에 대한 신뢰함을 얻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듣고 깨달아질 때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씨뿌리는 비유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인데 듣고 깨달아지는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바로 그 밭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들리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듣고 깨달아서 옥토와 같은 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듣고 깨달은 것으로 또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을 요구하는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 그렇군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동화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히 믿는 것이고 믿는다면은 그 믿음의 근거를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입니다. 누가 했다? 대성한 성도들이 그것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위를 수반시킵니다. 믿음은 행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믿는 자의 행위의 삶들은 그것을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믿음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 그것은 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인 것입니다. 대산학교의 믿음의 고백뿐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기억되었는데 그것이 귀감이 되었고 훌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쉽지 않고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 고백하는데 그 믿음이 바로 내적, 외적 믿음을 만들어내는 얘기입니다. 자, 내적인 믿음의 역사가 뭐냐? 믿음의 역사는 먼저 내적인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데 내 마음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믿음이 내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된 마음, 더럽고 악한 생각 가득 찼던 강도와 구휼을 가졌던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역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지 않냐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내 가정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내면적인 믿음의 역사의 내적인 면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에 파묻혀 살고 또 완악하고 고집했던 내 자신을 죽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선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뭐냐?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죠? 그냥 저 사람 왜 그래? 실성했어 할 정도로 희죽희죽 웃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믿음의 내적인 표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외적인 표현도 있는데 외적 믿음의 역사가 뭐냐? 이 믿음의 내적 역사가 일어날 때 믿음의 외적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데 대살란의 교회는 믿음의 외적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5절에 근거한 9절 말씀인데 그 믿음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뭘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역사의 내적 역사입니다. 외적 역사입니다. 자, 우상이 뭡니까? 오늘날 우상 숭배한다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는 사람 보기 드뭅니다. 이제는 고목나무 앞에서 빌고 정령 숭배하는 것 그렇게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들은 우상이 없어졌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책하고 책망했던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깨닫게 하고 질책하는 것이 뭐냐? 여전히 우상 숭배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나는 뭐 우리 집 앞에 뭐 형상 섬기려고 하는 우상 없는데요? 무슨 우상 숭배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우상이란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의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어리석을 놓자 형상상자 뭐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겠고 어떤 사람은 놓지 못하는 취미이겠고 어떤 사람은 자기 에고이즘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대산학교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산학교에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믿음이 자라서 복음과 성령의 역사의 확신을 통해서 그들은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그런 것보다가 아니라 그것이 정녕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대사람에게 칭찬받으셨던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신앙으로서 귀감이 되었고 또 본이 되었고 우리 역시도 믿음대로 살려는 것이 우리한테 요구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대사람께 성대의 모습, 다시 말해서 교육자로 하여금, 목회자로 하여금 감사와 기도와 자랑이 끊이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나로 인해 누군가의 감사와 기도와 자랑이 되었는가? 네 삶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나 역시도 하나님 자를 대신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마다의 삶의 열매와 결단들이 날마다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진실되고 분명한 믿음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사의 교인들처럼 믿음대로 살고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믿음의 행위를 가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함께하는 동역자 앞에 그것이 기억될 만한 신앙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토록 칭찬하고 기억하면 대사님께 성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뭘까요? 거기 보니까 9절에 참된 하나님을 섬겼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을 표현합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 다시 말해서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볼까? 수고라는 표현 속에서 봉사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서비스하죠? 하나님을 섬기죠? 그것이 예배죠. 그죠? 그것처럼 신앙인 가운데도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돌보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징계받지, 무서워하는 사람들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받지, 이득을 바라는 사람, 이거 다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에 수고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봉사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자로 서서요, 왜 이것이, 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었냐?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으로서의 하나님의 경외함, 서비스, 예배가 아니라. 이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 주님과 나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지 사랑의 수고는 아름답게 보여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성이 만들어지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불쏘기를 떠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모습 보게 되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설정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나 역시도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측면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랑의 수고는 누가 푸시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관계성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섬김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의 수고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통해서 나로 무엇으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내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왜? 주님이 날 위해서 이미 죽으셨고 그 죽음은 날 위한 죽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희생이 되는 걸로 죽으셨기 때문에 내 그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사인 밑에 시그니처 하는 그 사인 밑에 꼭 쓰는 말처럼 I am a debtor.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강권에서 내가 이해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의 동기는 우리가 주를 섬기는 동기는 내가 복받기 위함도 아니고 오히려 받은 복을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감출 수 없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봉사하는 자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 자, 봉사자의 그 1차의 원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강권함이었다면 그런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되냐? 자, 고린도서 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진 자로서 우리가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문이 참 의미 있는 글이 같아요. 한문의 그 충자가 가운데 중자 밑에다 마음 심자죠. 마음의 중심에 있는 성, 말씀한 자에다 이룰성,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말을 이뤄내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자 의미 속에서. 그러니까 신하로서 마음에 있는 말을 품고서 그것을 말로만 하면 간신인데 이건 말을 이뤄내서 보필을 잘하게 되는 것이 충성이라는 얘기죠. 이 충성 속에서는 항상 두 가지의 저울이 있어요. 일관되게 또 하나는 변함없이 충성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주께 맡은 직임과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는 길 속에서 이 충성이 일관되게 변함없이 충성하게 주여를 축원합니다. 자, 일관되게는 시간의 저울 때에 올려보는 겁니다. 충성은 언제나 변함없이 일관되게 전에도 지금도 이것이 뭐죠? 변함없는 거예요. 아, 그 나도 왕년에 열심히 해봐서 그 친구는 충성이 아닌 거예요. 전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친례교 신도이면서 성도이면서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잘 알고 있죠? 지미 카터 주일을 빼먹지 않고 대통령 임기 시절에도 주일학교 교사의 삶을 감당해냅니다. 그러니까 내 전직은 주일학교 교사고 대통령은 부직입니다 할 정도로 그가 맡겨진 길 속에서 언제든 그죠? 변함없는 시간을 지울 때죠. 일관되게 전에도 지금도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가대에 할머니가 앉아있어요. 목이 깨꼬리 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관되게 갖고 있는 달란트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의 저울이요. 시간의 저울에 접어서 일관되게 변함없이 전에나 이전에 했다면 환경의 저울 때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하면 봉사 자체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부름은 그래 너 성공해라가 아니라 우리의 부름은 다 주를 위해서 충성으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수고를 동반하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과 함께 고통까지도 감수하는 수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곳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행복 자체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 대상의 교회들이 이 사랑의 수고로 기억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보였고 우리 역시도 오늘날 모든 교회들도 이런 사랑의 수고로 기억되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의 이 단어적 어미 속에서는 어원수와 의미 속에서는 호스포라는 그런 단어 속에서 자르다, 채찍으로 때리다, 애쓰다라는 그런 코프트에 나온 단어의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라는 말 속에서는 단순히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되는 힘을 써서 함께 수고하는 것, 고통을 동반하는 수고, 이것이 수고란 얘기예요. 이것은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의 수고로 보여주신 그 수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채찍으로 매임받고, 그죠?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으로 매임받고, 십자가 주신 수모와 고통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굶주리고 잠 못 자고 매맞고 핍박받는 고통과 고생은 주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려는 거기에 사랑의 수고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산학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고 사랑하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대산의 교회 성들 위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말하게 되면 고린도 13장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성경적인 그런 사랑의 우리가 지침을 통해서 바른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린도서 13장 거기 4절에 보니까 3절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면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랑이란 사랑의 수고란 사랑을 위해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나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에서 수고했어 할 때 그냥 립서비스만 아니라 뭘 했던 얘기요? 대가를 치르는 대가가 수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가가 봉사나 구제,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든 반드시 그것은 자신의 희생이 동반되는 것이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 볼 때 바로 대산학교회는 이 같은 정신을 가지고서 수고로 사랑의 수고로 섬겼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귀감이 됐고 본이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도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를 향한 사랑의 수고는 그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직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조금 먼저 섬겨서 아니면 내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어서 거기에 섬김의 수고의 근거를 삼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강권에서 그럼 나의 사랑 행위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랑 행위인가?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장에 근거한 그런 사랑의 행위인가? 그러나 나의 충성은 언제든지 어떠한 환경에 변함없는 충성인가?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친히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그토록 칭찬하고 기억하는 대산학교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다. 이 대산의 교회는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인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거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인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소망의 인내가 10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소망의 인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산학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소망을 두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실자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린 것, 그것이 소망의 인내였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 또 자는 자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 않느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또 다른 주제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고 죽은 자의 그 부활의 모습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 상태를 갖춘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볼 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와 영생의 소망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냥 기독교는 종교다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왜냐? 이 신앙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에 더 근거해지는데 이제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게 되고 또 완성의 때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냐 죽느냐의 문제지 기독교는 똑같이 나는 뭐 선주교고 나는 불교고 나는 마오메시고 어떤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생명인 것입니다. 결과를 볼 때 사냐 죽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대상에게 칭찬받았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했다는 얘기입니다. 인내란 말의 어원적 의미가 그 아래 머물다는 얘기예요. 아래 머물다. 그러니까 인내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아래서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에 절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견딜 수 없는 자리도 견디고 참아낼 수 없는 그 자리도 참아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붙들고 인내해서 그 아래 머무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 중에서도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훌륭한 신앙의 귀감인 것입니다. 이 대산할 교회가 환란을 이기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신앙과 예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부활과 예수의 재림에 대한 신앙.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은 기독교는 거짓입니다. 그래야 그래요. 그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 없다는 것은 완성되지 않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기대와 갈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은 완성되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온다는 이 재림의 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이것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심어주고 이것은 곧 환란을 이기게 해준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 안 왔으면 좋겠죠? 아멘 안 하신 분은. 한국은 그렇대. 천당 밑에 분당이라나? 그래서 이대로 가졌다고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우리 생각이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네. 제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시점에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대사랑 교인들은 탄압과 박해 속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6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말합니다. 탄압과 박해, 고난을 인내로 견디면서 그들은 믿음의 영적인 삶을 더욱더 성장시켜갔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인내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됐고 또 영향을 끼쳤고 그것이 기억될 만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교회가 되었고 또 바울 역시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 주시는 능력 있는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령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도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기억될 만한 것이기를 또 그 기억될 만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감출 수 없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대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특성은 다 외형적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고 사랑은 이웃께 향한 것이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은 과거적 그런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라면 사랑은 현재의 삶을 사랑하면서 일하는 것이고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낙관주의하지만 소망을 둔 성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 그것은 건물이나 연륜이나 성도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가 소망의 인내로 충만한 그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자인가? 대사교회에 드러난 세 가지 특징이 곧 베델교회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도록 내가 힘쓰는 믿음의 지체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나는 사랑으로 내 이웃을 향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소망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교회, 또 바울이 없이도 기억하며 쉬지 않고 감사하는 대사님의 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경건한 사람이 한 명이 또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납니다. 대사나의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천사가 와서 그 성도의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라는 것. 백부장, 군장관인 백부장 고넬료, 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건과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이죠.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말합니다. 고넬료는 실제로 믿음의 역사로 기도와 말씀에 청종했고 사랑의 수고로 그들은 구제와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주고 도와주는 그 일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됐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 경건과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셨던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면 고넬료는 구제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까지 베드로를 신방을 청하고 오기까지 일가지청을 모아 기다리면서 소망의 인내를 보았던 것입니다. 신학자 애널드 에어하트는 진정한 회심자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와 소망의 인내다. 오늘 대사님께 나타난 그 특징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 중 기억하시는 세 가지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기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대사랑의 교회 성들처럼 또 대사랑의 교회처럼 고넬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억되어지는 또 기억한 바 되는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